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상의 것을 다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인도자 되셨으니 오늘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때 사람을 인하여 환경을 인하여 찬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찬양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함께 걷겠습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과 새 날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 새 선물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지만 정작 삶의 주인 자리에는 내가 앉아 예수님의 피와 살인 생명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먹음직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굳어버린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들리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을 정하였으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발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드레핀 백합화도 정말 입히고 먹이시고 공중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를 허락하시는데 하물며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이겠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매, 하나님, 어떤 상황이건 어떤 어려움에 처했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굳게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이렇게 삼손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삼손은 마지막 사사로 기록이 되어 있죠. 실제로는 뭐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 선지자도 사사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어쨌건 이 사사기에는 삼손이 마지막 사사로 기록이 됩니다. 분량이 좀 많아요. 왜 분량이 많을까요? 뭐 삼손과 드릴라 얘기가 재밌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삼손 얘기를 쭉 따라가면 여러 가지 구원에 관한 그림이 겹쳐져 있습니다. 구원의 본질과 핵심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겹쳐져 있는 그림을 한 장씩 풀어내면은 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보석 같은 얘기들을 캐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주간 삼손 얘기를 볼 텐데 여러분들이 가서 집에 가서도 삼손 얘기를 계속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나, 우리는 구원의 큰 역사 속에서 어떤 부름받은 존재인가, 이런 자기 정체성과 자기 사명에 대한 어떤 그런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로부터 벗어나면, 이방인들의 박해의 손에서 벗어나면 다시 곧장 우상에게로 달려갑니다.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뭐 이상한 얘기가 아니죠. 이번에는 뭐 암몬도 아니고 모압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 또 넘겨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뭐 신기한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면은 신기하게도 이방인의 손, 하나님께서 채찍과 막대기로 쓰시는 사람들 손에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 이상할 게 없는데 내용 중에서 이상한 게 하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40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도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이 사사기 구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르짖음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점잖게 다스려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압제에 이게 이골이 나서 웬만한 압제는 압제 같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몸에 나쁜 음식을 먹으면,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밀어내야 됩니다. 토해야 돼요. 근데 몸이 나쁘면 토해낼 힘이 없습니다. 그냥 그 나쁜 것들이 몸에 들어와서 축 늘어진 상태로 있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죄악에 찌들대로 찌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거부할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디로 가시고 달려가야 될 건지, 누구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실험을 해야 될지조차도 이게 놓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죄는 사람을, 죄인들을 그냥 한없이 나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의 이게 사인이지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달려갈 생각조차 없다. 그야말로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건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이렇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부르짖지 않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사람이 부르짖어서, 인간이 부르짖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으면 들으시죠? 그러면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통 중에 너무 고통이 심각해서 부르짖을 힘조차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냐고요? 그 사람들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신음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고통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성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르짖어서 구해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해서도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구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그림을 놓치면, 이 구원에 대한 핵심과 본질을 놓치면 우리는 자기가 뭔가를 기여한 게 있어서 내 공로 때문에, 내 의 때문에,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의인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의인이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의의 옷을 걸치고 다 그냥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 놓치면 큰일 나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회개해서 진 게 아니란 말이죠. 야,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됐구나. 이제는 구원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누군지를 잊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확실히 보증한 것이다. 그게 지금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면은 얼마나 오해하게 되는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과 소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은혜대로 주신 것이다.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은혜로 주셨다는 것, 거저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우리의 고작 믿음의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부르짖지도 않는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을 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2절 3절이에요 시작. 소라 땅이라는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통 구약에 나오는 구원의 얘기는 불이 많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 불이 많은 가정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구원 사건을 보이게 됩니까? 그 당시에 불임이란 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게 없잖아요. 그걸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불임이란 자식이 없다는 건 가장 저주받은 사건으로 그렇게 통념상 여겼어요. 그래서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 더 이상 생명이 잉태될 수 없는 곳에서 생명이 주어지는 사건이야말로 구원의 가장 확실한 그림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불임만 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 생명이 없어. 그 가정에 새 생명이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케 하심으로 마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듯 아무 소망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듯 죽음이 지배하는 곳에 생명의 입김이 불어가듯 그렇게 새 생명이 잉태되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은 그처럼 분명한 그림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생겼다, 생명이 끊어진 곳에 생명이, 새 생명이 잉태되었다. 이 소식이야말로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적인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나이 100세, 아내 사라가 나이 90세,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가 생길 리가 없는 그 가정에, 누구도 아이가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그 가정에 새 생명이 잉태되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의 시작이고, 그 일방적으로 주어진 사건을 내가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여러분 구원사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 과정에 놀랍게도 그런 사건들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 되었건 이렇게 삼손이 되었건 나중에 사무엘이 되었건 나중에 세례 요한이 되었건 이들에게는 동일한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생명이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 잉태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어떤 소명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받았다는 것.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구원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룬다는 것. 그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새는 뭐 여러 이런저런 방법으로 아이를 얻기 위해서 뭐 노력하고 그렇게 또 아이가 생기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저 죽으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죽으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 새 생명이 잉태되었다. 그게 구원의 가장 두드러진 그림이에요, 그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겠다는 수태 고지, 예. 그걸 알려주신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원래 나시린이 되는 규정은 본인이 서원해서 되는 거예요. 내가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서원하면 그때부터 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예, 머리털과 수염에 더 이상 각도를 대지 않고 그리고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게 조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이 잉태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라.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은 원래 나시린 규정에 어긋나는 얘기예요. 규정에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 나시린이라는 말은 나지르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나지르는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나자르라는 동사는 거룩하게 성별하다, 바치다, 드려지다,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나지르는 바쳐진 사람, 바쳐진 것, 희생되고 봉헌된 것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나자르에서 나온 명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네제르예요. 네제르는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그건 예, 머리털, 왕관, 뜻밖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지르, 받쳐진 사람은 네제르,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어요. 왜? 머리털은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면류관과도 같고 왕관과도 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게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과도 연결이 되지만 다음번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건 오늘 이 나지르, 나시린이 되는 것은 본인의 서원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태어난 배경이 다르죠? 우리가 신명기 한번, 민수기 한번 6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나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적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오. 그래서 나시린이 되는 법, 이 규례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나시린, 내 결단, 내 서원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규정을 했다. 예.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삼손에게서 발견하는 특징이에요. 에베소서 4장 1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나시린보다도 태어나면서 일어난 이 나시린보다도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이건 말이죠 창세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태에서부터 택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바울은 어떤 묵상을 거쳤길래 우리의 존재란 인간이란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있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믿냐 안 믿느냐가 그리스도인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1900 몇 년에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여러분의 시작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정된 생명이 나한테 오심으로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가는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그런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 구원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새 생명이 잉태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생명은 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잉태되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을 살지만은 뭘 하는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요 의미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께서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십시오. 단순히 여러분들의 무슨 어려움이 해결되고 병이 좀 낫는 게 구원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구원의 진짜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이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런 존재로까지 빚으셨고 인도하셨고 이렇게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기절해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이 마누아라는 사람 아내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 것 중에 중요한 건 있어요. 그를 통해서, 이 사람을 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말은 이 시작이 삼손을 통해서 끝날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불이만한 한 가정의 생명이 잉태됨으로 시작이 됐지만 새로 잉태된 그 생명이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은 또한 아무리 삼손의 이름이 13장 이후로 자주 거론이 된다고 하더라도 삼손이 이 구원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주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그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나시린의 규정을 오히려 하나씩 하나씩 깨뜨려가는 사람이 돼요. 나시린의 규정을 하나씩 다 범하는 자가 되고 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 쓰기를 멈추지 않으셨고 삼손을 통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더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한 하나의 그림자요 또 밑그림이 된다는 것 때문에 이 나시린으로 온 삼손이 이렇게 많은 분량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 그도 또한 하나님께서 단역 배우로 쓰듯이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인물이 되고 말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짧은 시간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풀잎처럼 안개처럼 이슬처럼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영원한 곳에 다시 이르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는 누구든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여러분들 주인공이 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인공 의식에 빠질까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도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 주역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구원인데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인공의식, 주인의식 뭐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구원만 해놓으면 또 우상에게로 달려가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실보다도 내가 중요하고 구원하신 하나님보다도 여전히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왜 우상에게 달려갑니까? 내가 중요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 우상에게 빠지는 거예요. 왜 팬덤이 생깁니까? 내가 중요해서 팬덤에 빠지는 거예요. 팬덤에 덫에 걸리는 겁니다. 아이돌이 중요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중요해서 아이돌에게 내가 굽신거릴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팬덤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 우상이 잠시 필요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미쳐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왜 우상에 빠진다고요? 자기에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아니,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데요. 알고 보면 자기 때문에 상대방을 좋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를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팬덤이나 빠지고 우상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란 본질적으로 나한테 미친 사람이 하나님한테 미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점잖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장 쉽게 말하면 그는 이후로 하나님께 미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빠진 사람을 단순히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러서는 안 돼요. 그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고 자기 우상의 확장성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도 그 우상에 자기를 걸쳐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그가 가이사랴에서 재판정에 섰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총독이 너 미쳤구나. 미쳤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결박된 것 말고는 여러분이 나처럼 되기를 내가 원한다. 당신들은 세상에 미쳐있는 자들이고 나는 그리스도께 미쳐있는 자인데 나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에 미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간절한 바울의 속셈이고 속마음이고 그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자기 정체성 선언이에요. 세상에 그만 미쳐라. 자기 자신에게 그만 빠져 지내라. 그리스도께 빠져보라. 그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6절 7절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전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전했을까요? 들은 대로 다 전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더 곰곰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여인이 남편에게 얘기하면서 뭐를 빠뜨리고 뭐를 더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뭐를 빠뜨리고 뭘 더했는지.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뭘 봐요? 삭도를 대지 말라 빠졌죠. 그리고 또 중요한 메시지가 빠졌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시작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들은 걸 다 전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남의 말 다 전하는 겁니다.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말과 말 사이의 의미도 우리가 놓치기가 쉽고 말 이면에 있는 깊은 뜻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고, 그래서 누구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믿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왜 지혜로운 사람, 신중한 사람은 병원에서 한번 진단받으면 그걸 끝안납니까? 왜 2차, 3차 병원에 가서 또 다른 오피니언을 구하냔 말이에요. 꼭 병원을 불신해서가 아니에요. 병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의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그렇게 나사가 빠져있듯 빠져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자기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죠. 저부터 그렇겠죠. 읽은 대로 다 전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얼마나 다른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각자 발견한 것이 다르고 각자 해석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원문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혜를 구하면서 다시 읽어야 되는 것이고, 저 설교자가 설교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설교했나 안 했나를 여러분이 확인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온 베레아 교인들이 더 신사적이었던 이유예요. 그들이 조금 더 교양이 높았던 이유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여러 사람의 얘기를 종합하니까. 그리고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시린 규정에는 죽음이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죽는 날까지라는 말이 없어요. 마노아 여인이 나빴습니까?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은 부부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8절, 9절, 10절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아내가 그런 말을 전했더니 마노아가 말이죠, 당장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는 순종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이 가정에,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잉태케 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는 첫째, 아내의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비록 부정확하게 전했지만 그 말을 믿어주었고, 여호와의 사자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전한 이 메시지 자체를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지금까지 애가 없었는데 왜 어떻게 애가 갑자기 생긴다는 얘기냐? 그것도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생각이? 이 여자가 애가 하도 없더니 헛걸 들었나? 헛소리를 지금 듣고 와서 얘기하는 건가? 뭘 헛걸 본 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왜 오면 나한테 오지 저 여자한테 갔을까? 뭐 그런 생각은 왜 안 들겠어요? 과연 아들이 있다는 게 이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는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애가 생긴다는 거니? 그렇다고 당장 잔치를 연 것도 아니에요. 그는 바로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왜? 그가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그는 흥분하지 않았고 놀라지 않았고 그는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보내셨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야 되는 건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는 지금 아이가 우리 집에 지금 생긴다는 이 기쁨보다도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더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왜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좋은 믿음은 왜라고 묻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어요. 그럼 당신은 맨날 왜 시리즈 쓰면서 왜 그러냐?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의심이 많아서 그래요. 저는 원래 믿던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시대에 나처럼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묻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믿음 좋은 사람들은 왜라고 잘 묻지 않아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에 내가 대처해야 합니까? 불행이 오더라도, 환란이 오더라도 왜 이런 환란이 없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 어려움을 내가 헤쳐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이 상황과 맞닥뜨려야 합니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좋은 믿음이에요. 제가 가끔가다 뭐 모태신앙인에 관한 소리를 뭐 이렇게 자꾸 하니까 모태신앙인들이 뭐 제 설교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무슨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걸 믿는 채 하니까 제가 자꾸 뭐 이렇게 찔러보는 거지, 제대로 믿으면 그렇지는 않아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나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부모의 좋은 믿음 때문에 그 길을 또 가게 되었습니까? 그런 좋은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또 반면에 부모의 잘못된 믿음이 자녀에게까지 해를 끼쳐가지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는 커녕 자녀들의 믿음을 다 빼앗아가는 부모들은 또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심지어 그게 목회자 가정이고 선교사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좋은 믿음은,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상황이 주어지건 그 상황을 왜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를 것인가, 아이가 나한테 주어졌다는 사실보다도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르는 게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아이보다도, 없었던 아이가 생기는 것보다도 아이를 주신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에 그래도 이 삼손이라는 게 애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목소리를 듣고 태어났지만은 저기 저 이게 아내가 또 달려왔지만, 이번에는 아내가 그 사자하고 직접 대화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기도를 들었든지 남편한테 달려와서 그 사람이 왔다고 다시 알려주는 것이죠. 예. 그만큼 남편을 배려하고 있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부부의 정말 그 사이가 어떤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얘기죠. 예. 왔던 그 사람이 내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누아가 그 위에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이하입니다. 시작.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 하니라. 마누아가 아내가 지금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던 말에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제 아내에게 찾아왔던 그분이 맞습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즉각 그는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아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를 묻는다고 했죠? 좋은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클라이맥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잘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보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어린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아직 합방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임신이 될 거라는 말을 듣고도 그 아이가 이렇게 부들부들 떨거나 놀라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믿음을 보시겠느냐?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염려하는 것이죠.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에게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전한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인생에 이루어지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고 이 말씀이 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라. 그게 우리가 바로 대위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열심히 읽고 왜 열심히 이걸 전하고자 합니까? 예.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8장 19절에서 20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받을 이유를 압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지키게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시 그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그 말씀이 듣는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일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위대한 사도행전의 마지막,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우리가 대위임 명령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는 말이에요. 한 가정에서, 그것도 한 불임 가정에서,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 이 일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삼손에게 일어났던 이 아이가 없는 가정은 곧 지금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생명력을 갖지 못하고 블레셋의 압제에도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블레셋의 지배에 한 거조차 못하고 블레셋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조차 못하는 이 백성들, 죽음의 짙은 그늘 속에 빠져든 이 백성들에게,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불임 가정에 먼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불임 가정이라면 생명 없는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아이가 뭐 며칠 있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지금 생명력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아이들이 생기발랄합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흘려들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내 손목에 뭐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육의 기초는 선행학습이 아니에요. 과외가 아닙니다. 교육의 기초는 여러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지 않는 모든 교육은, 모든 양육은 이념적이에요. 모든 교과서, 모든 책은 어떤 사상과 이념에 기초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생각이나 모든 사상이나 모든 판단이나 모든 분별이 세상적일 뿐만 아니라 이념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 관한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자녀들에 관해서는 신성불가침이에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원하는 대학에 넣어주세요. 원하는 대학에 가면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뭐 커서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요새 꼬리가 어디 있고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태중의 아이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 구유에서부터 인류의 역사는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생명이 없던 한 인간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킴으로써 구원의 놀라운 섭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셨습니까? 우리에게 없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말씀 곧 생명을 전한다는 것이고 이 생명을 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지 세상에 묻은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무슨 다른 교육을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가르침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바늘을 허리에 꿰어서 쓰지 않습니다. 인간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Back to basic이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출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부부의 가정, 비록 불임하지만 화목하는 부부의 가정 속에 생명의 사건을 일으키심으로 그 가정을 통해서 불임의 상태에 이르고만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40년 동안 압제에 있을지라도 앞으로 그만한 시간 더욱 긴 시간을 압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서둘러서 일을 그르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쁠수록 서두르지 않고 바쁠수록 둘러가듯이 우리는 오늘 이 삼손 얘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민족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자 하는가, 그걸 깊이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깨닫는 만큼 여러분 자신이 변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만큼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만큼 여러분의 관계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가면 그곳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몇 마디 말씀 전했을 뿐인데, 나는 성경을 읽어보라고 말했을 뿐인데, 나는 무슨 영상 몇 개 전했을 뿐인데 그에게 신기하게도 말씀이 배태되고 잉태되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단 한 번도 누구도 전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찾아왔어요. 세례받으러 왔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평생에 나서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어요. 우연히 뭐 연애 결혼 찾았다가 그게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이것저것 보다가 베이직 교회 영상을 2년 동안 전부 다 듣고 예수 만나서 세례받으러 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부르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생명을 잉태케 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 건너 물 건너 가는 모든 걸음들이 죽음이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곳에 주님께서 그 생명에서를 그치지 않는다는 주님의 열심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소망의 뿌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가는 발걸음 닿는 곳마다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지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이 주님께서는 너와 나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압니다.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였사오니 이 생명의 씨앗을 우리의 삶의 24시간 묵상하고 24시간 뿌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시리는 태어나면서 드렸지만 우리는 창세전부터 드려진 나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하나님 교회 나오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전에 태초부터 시작된 사건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역사,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를 향하는 놀라운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한 가지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없는 저곳에 생명의 씨앗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밭이 되게 하사 하나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찾아 사방을 두리번거립니다. 도움이 어디서 오나 사방을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께서 오는 도움을 바랄 뿐입니다. 그 도움으로 능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거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믿음을 송두리째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에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고기수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